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 또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얼굴을 잘 보시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 맙시다. 예, 우리 참 많이 나오셨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1900년대 초 그리고 1910년, 20년, 30년 이때 그때는 부흥회라고 그러지 않고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 운동이에요. 성경 공부 운동.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교인들이 압록 강변에서 한 300리 되는 길을 걸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소 달구지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는데 목포, 무안 이런 지역에서 막 이 사람들이 걸어서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먹을 쌀을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업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그 사람들의 손, 그 사람들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아주 낡은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 그때는 성경이 바꾸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구하기도 어렵지만 하나 구하면 그게 다 흘러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사경에 와서 앉아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면 이 위에까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와서 그래서 빼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같이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미국요? 제가 미국 노회 가봐서 압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어떡하든지 노력하는 그거 잘 안 보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사회가 변해가면요 성경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한 교회, 성경 중심한 가정, 성경 중심한 국가, 성경 중심한 자녀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요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지금 왜 영국이나 저 독일이나 저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왜 힘을 쓰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앞만 봐도 이거는 잘못된 대로 가는 거라. 그 센터를 해체 보시면요 성경에서 떠나서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저런 훈련도 필요한데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설교자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앉아있는 시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 누구든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이상하면 그 잘못된 거죠. 밖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성경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과 그 정도에서 우리 심오한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왜요? 이거 더 올라가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더 뭐 어려운 단어 쓰고 철학적인 뭐 접근을 하고 이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성경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어디에서 끝나나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뒤에 70년 뒤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되어지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늦게까지 다루는 책이 뭡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요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 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뒷부분을 보면은 신앙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건물, 그 도시에 벽을 세우는 거, 그게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해서 불붙이는 그런 모습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쓴 것 같아요? 예, 느헤미야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내가, 나는, 나의, 나에게 이런 넷자로 들어가는 게 114번 가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 나라는 거로 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가 썼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썼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럽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아무리 읽어봐도 느헤미야 자기가 나는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 있죠. 무대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서 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라는 그 포로 어느 나라예요? 처음에 바벨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도 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통치를 하다가 이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바벨론은 그냥 나오고요. 페르시아는 바사라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의 왕국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 시대입니까? 그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꽉 쥐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요. 이제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대충 이제 감을 좀 잡아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듣고 우상 숭배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예, 네,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벨론. 바벨론. 지금 그 바벨론이 지금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쯤 됩니까? 지금도 바벨론의 영광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했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지역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흥황하다가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에는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습니까? 요 페르시아는 이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랍권이지만은요, 같은 사막에서 살지만은요, 같은 기름 퍼먹고 살지만은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는요 사이가 무지무지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하나는 바빌론의 후예고 하나는 어디 후예요?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벨론.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그 이제 그 정도를 놓고 우리 성경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씩 제가 가면서 또 했던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오실 때는 가능하면은 색연필도 좀 갖고 오시면 좋고요. 예. 뭐 하여튼 연필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전부 다 쫙쫙 꺼버리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 것도 좀 갖고 오시고 이건 내가 못 봤는데 은혜스럽네? 그러면 그것도 조금 표시할 걸 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성경에 이렇게 표를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표를 해놓는 게 성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잊지 않는 한에는 그 성경 구절 어디 있더라? 이럴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장 1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아멘.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가 누굽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의 무엇이라? 느헤미야 말인데 이게 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이라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이게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이제 앞에 나올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두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고 안 합니다.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잘못되지 않게 기록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교훈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시작이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느헤미야서를 오늘 다 종일 이렇게 보면서요, 얼마나 느헤미야서가 이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정치 아주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 있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잘 외우는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이 성경.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책망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받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교훈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할 때 책망 들을 때는 맞아,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러면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잖아요, 그렇죠? 온전케 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고 전부 느헤미야가 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무대가 어딥니까? 그럴 때 이제 왕 이름이 한 분 나오는데요.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예,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1장 1절에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은 그 왕 이름이 나오고 그분 20년 통치했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닥사스다라는 왕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울이 되면 가서 쉬는 데가 있습니다. 별궁입니다. 그 궁전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상궁.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수상궁. 수상궁. 근데 성도 여러분들 수상궁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에스더스가 진행될 때 어느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진행이 됩니까? 수상궁입니다. 그 수상궁이에요.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굽니까? 에스더 남편의 아들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궁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연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통치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는 BC 465년에서 424년.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 기록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은 주전 465년에서 424년. 근데 주전 465년에 통치를 끝낸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요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BC 486년에서 465년까지입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더 왕들을 어쩌면 보기도 했고 어쩌면 말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같은 왕궁에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물려받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아주 고관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서 일을 합니다. 이분의 이 왕궁에서 일하던 그 직위가 뭐예요? 예, 1장 11절 말씀 보면요. 1장 11절 제일 뒷부분 보면 이 사람이 그때에 내가 왕의 누구였습니까? 술관원. 술관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 굉장히 높습니까? 그 뭐 술 그게 뭐가 높습니까? 그럴 때 옛날에 이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요. 이 물들이 아주 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좋은 술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왕이 그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 옛날부터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넣고 아니면 술에다 독을 넣고 물에다 독을 넣고 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독을 사용을 하는데 그 독을 옆에서 맛보는 사람이 술 맡은 사람이 있고 음식 맡은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뭐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저기 저 요셉 이야기에 나오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떡 맡은 사람이 이 음식을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수저가 다 그거를 구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으로 안 하고 뭐로 하죠? 예, 은으로 하잖아요. 이거 잘 하시잖아요. 아마 요새 집에서도 은수저 드시는 분들은 와이프가 뭐 할까봐,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 예, 예. 이 고대부터 권력 주변에는요, 그렇게 그 권력 때문에 암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좋은 술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면요, 그걸 제일 먼저 맛을 봤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진짜로 좋은 술이 왔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왕이요. 그리고 이거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멀쩡한 거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거죠. 그게 뭐 들었으면 느헤미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라 일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난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왕 바로 옆에서 우의정은 아니지만은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을 합니다. 이제 그자가 느헤미야 1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은 참 재미나시는 분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역사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수상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쪽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쪽부터 작업을 하시더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이거요 이거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보시고 침묵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뭔가 작업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의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요? 느헤미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예,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왕을 섬겼습니까?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업무를 수상궁에서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던 자기 형제 중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늘 기도 드릴 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자기 형제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제 형 나 저 예루살렘 갔다 와서 그리고 나가서 물어본 게 뭔가 예루살렘 어떻더냐 거기에 포로로 돼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 형편이 어떻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중에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포로로 안 잡혀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잖아요. 그런데 벌써 1차, 2차 포로가 돌아갔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갔고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는 포로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뜻이 그거라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환난을 만나고, 무엇은 능력을 받으며, 무엇은 훼파되고, 예루살렘 성을 훼파되고, 무엇은 소화되었다? 예, 성문들은 소화가 뭔지 알죠? 그죠? 다 불타 없어졌다고. 또 순진하게 또 누가 나무 뜯어먹어가지고 또 소화시켰다고. 예, 불타서 없어집니다. 성문, 뭐 사람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자기 몸은 이 수상궁에 있지만은요, 왕과 함께 있지만은요,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늘 우주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 지구의 중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랬던 그 예루살렘의 마음이 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간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나왔는데 다 안 돌아갔어요. 70년 동안에 자녀도 많이 낳고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왜 다 돌아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니엘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에스더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안 돌아감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목숨을 구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어디 짱대에 매달고 이래서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에스더라는 사람을 돌아가지 않고 남겨놔가지고 그 여자 하나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이게 안 돌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에 있는 나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게 지금 3전입니다. 큰 환난 만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되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관직이 높은데도 영적인 어떤 괴로움과 영적인 근심 가운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며칠 정도 계속이 됩니까?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 그 얼굴이 쇠약해지고요. 근심의 빛을 띌 정도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느헤미야는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요, 그냥 있어도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가슴이 너무 메워지는 거라. 4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울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우는 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세상 권력으로 치면요,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뭐하여? 기도하고. 이 사람은 알아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쫙 나오는 게 여러 내용이 있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땅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불러서 그곳에 갖다 놓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가 쫙 나오는데 그 기도 드리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드리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 내용이 쭉 나오다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사람 마음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라. 아닥사스다 왕. 1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성도님들, 이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누구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그 왕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잠언 21장 1절 보면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그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 쭉 내려가서 결론이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날 내가 그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여야 지금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를 40일 하는 거 있죠. 성경 보면 40일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0일 하는 거 알아요? 1장 1절 보시면요, 거기 달이 하나 나옵니다. 기슬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월. 그리고는 2장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이 부릅니다. 좋은 술이 들어왔다고, 와서 이거 맛보고 하자고 그러면서 부르는 그 달이 니산월입니다. 기슬월과 니산월 사이는요 4개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40일이 아니고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까?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작전을 짠다든지 어떻게 하면 왕을 움직일까 막 연구를 한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단번에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게 이분은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 내용 한번 보실까요? 4절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거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를 또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지키시며? 예, 그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파워 있는 기도가 뭡니까? 땡깡 넣는 기도 맞아요. 뭐 그것도 그렇게도 하셔야죠. 꽝 지르는 기도 맞아요. 기도하실 때 가장 힘있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이렇게 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요 그렇게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스스로 작아지셨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했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얽매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혀갔다가 하나님 돌이키면은 이거 불러 모아서 그 성에서 하나님 섬기게 한다는 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6절 거기 언약을 동그라미 치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국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지금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에스라 9장에 가면은 에스라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나한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막 이제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면서 막 있는 거라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저녁 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손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가도요. 다니엘 9장에 가도 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보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돌이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돌이키면은 땅끝에 있어도 데려온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려서 이름 두시기를 원하는 곳에 두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과의 약속 잘, 또 성경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잘,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움직이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안 지켜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럼 계명은 뭡니까? 그러면 계명은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율례는 뭡니까? 그러면 율례는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것. 규례는 뭡니까? 그러면 규례는 계명과 율례에 설명 부과해서 따라 붙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법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범했습니다. 가장 크게 범한 게 뭡니까? 뭐 우상 숭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어떨 것이요? 헛될 것이요. 그래서 몇 년 헛됐습니까? 70년을 헛됐습니다. 이제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범죄하면 헛는다 그래서 우리가 헛터짐을 당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흩어져 있지만. 그런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게 한 곳을 갖다 모았으면 그것이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기에 어려움 당치 않는 곳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 지금 빨리 넘어가지만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세상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우리가 범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돌이키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들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요. 만일,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파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곳에 다 모였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다 풀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나 그러면 2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 어떤 데인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 주시옵소서. 요게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4개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여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그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잃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1970년도 4월 달에 미국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기도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아폴로 13호라고 아세요? 아폴로 13호를 달에다 보내면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껏 인류가 가지고 온 모든 과학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의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4월 11일 날 오후 13시 13분. 어떻게? 아폴로 13호에 13시 13분. 이거 세상 사람들 재수 없는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구에서 한 32만 킬로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산소통이 터져버린 거 있잖아요. 그때 진짜 나사는 초죽음이 됐습니다. 미국이 전체가 지금 아주 경악한 그런 지경에 갔습니다. 산소통이 폭발하니까 이제 부대적인 게 이제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신하면서 제가 그 쭉 다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 하나 구해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산소통이 터지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원래 잡아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아폴로 13호에서 달에 착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달에 착륙하는 거에는 두 명만 타기 때문에 두 명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하고 모선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이 회사를 다른 데를 줬더니 모양이 다른 거라. 이걸 뽑아서 여기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면은 이 아폴로 13호를 움직여야 되는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오는 동안에 전력을 다 끕니다. 전력을 다 끄니까 무슨 일이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내가 꽁꽁 어는 거라. 그래서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은 달에 착륙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신었는데 한 사람은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 나사에서 백악관에다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무슨 호소를 합니까? 이 옛날로 치면 제국의 대왕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를 70년 되면 쥐었다 놨다 하는 그 대통령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하루가 아닙니다. 그 돌아올 때까지 매일 아침 9시에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아폴로 13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고 상원이 기도하고 하원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고 과학자들이 기도하고 이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됐잖아요. 근데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이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과학의 힘이지 그러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럽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와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평양에 이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밖으로 나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야호!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타임지 표지예요. 타임지 제목은 The Return입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이제는 첫째 시간 마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과학자들로 득실득실 되는 데입니다. 과학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껏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사고 난 케이스예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사고 난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전부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13호 이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딱 떨어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과학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도는요, 지위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도는요, 잘 사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즐거운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기도의 끈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찾으라 찾게 해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게 해주겠다고. 그거를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드리고요. 가서 간식 맛있게 드시고 한 20분 좀 푹 쉬시다가 돌아와서 우리 2장 우리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이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들,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치료를 하여 주시고 또 교제를 하는 동안에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을 또 치료하며 나누어주며 그렇게 또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그 가정에 은혜 대해주시고 복으로 대해주시고 먹는 우리는 이거 먹고 또 힘내어서 주님의 일 많이 하며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나가서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절미 잘 드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빨리 해서 10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10시. 쉬는 시간에 잘 쉬시는 것도 공부 잘 하는 겁니다. 잘 쉬시고 잘 드시고. 2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아까 느헤미야가 몇 개월 기도 드렸다 그랬습니까? 4개월. 이유는 1장 1절하고 2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무엇이 있기로? 예, 술이 있기로. 이제 왕한테 좋은 술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짝꼴짝 혼자 마시면 잘못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갔는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너무 예루살렘을 품고 근심 가운데서 거룩한 근심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면서 아주 수척해졌습니다. 왕은 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독살하거나 죽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가까운 사람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왕은. 그래서 보니까 자기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얼굴에 뭐 있다는 거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모반을 하려고 그러거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얼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아주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국가 이 시대에는 왕이 너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쟤 정리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무엇이 없었더니 수색이 없었더니 얼굴이 그냥 온화하고 평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나타나는데 왕이 딱 눈치를 채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이 그렇다 그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왕이 자기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 너 얼굴에 그게 왜 그래? 너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요거는 그냥 늘 뭐 폐하하듯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무엇이여?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내가 그리고 그리는 내 고향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고 성문이 다 훼파되어 있고 성벽도 없고 그런데 제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뭐 벽 없으면 어때요? 미국에 오니까 담도 없는 데가 많던데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성문이 왜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보안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성 속이 구별이 되고 안과 밖이 구별이 되어지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두시기를 원하는 곳하고 아닌 곳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성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성문은요, 성문은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 성벽과 성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도 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선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뒤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한다 그랬습니까? 신앙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뒤에 가면 합니다. 그래서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벽, 성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1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나 은혜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4절에 와서 요게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수색이 많다 그러고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4절입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이게 순조롭게 넘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제 성경 구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혹시 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기뻐가지고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묵상기도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꽝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생활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묵상 기도를 하고, 이 묵상 기도는 길게 하는 겁니까 짧게 하는 겁니까? 지금 왕이 마음이 바뀌어갖고요, 지금 청을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땡큐, 하나님,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껏 자기가 구상했던 것들이 다시 잘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4개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놓고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묵상기도 딱 하고 난 뒤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서. 내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바로 이 청을 하라고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묵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무엇을 얻었사오면,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그럽니까?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뭐라 그럽니까?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지금 돌아간 포로들이요, 막 힘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어디서 지금 사람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이 수상궁이라는 게 얼마나 이역 만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성을 충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 그러면 제가 가는 동안에 여러 국경을 지나야 되고 여러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에게 조서를 하나 주셔서 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같은 비자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왕이 조서를 내려주시면 그 지나가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어디로 간다고 이거 하나 만들어주시고 가면은 나무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 가서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집들을 짓고 하는 그거에 필요한 나무를 다 대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뒷부분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모하게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8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왕 곁에 있었습니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 왕후는 누구예요? 에스더 며느리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며느리입니다. 에스더 며느리. 이게 성경책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셔서 그런데요.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어떻게 합니까? 절개하시기로 제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꽤 오래 걸립니다. 이제 순조롭게 다 되고 왕이 이제 해주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실래요? 요구하는 거. 또 왕의 삼링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무엇을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왕의 조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나가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뭡니까?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무엇을 내리사 조서를 내리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뒤에 보면은 나뭇가지 다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분을 움직여서 다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1차 포로가 귀환해 갔고, 2차 포로가 귀환해 가서,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려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뭐 게셈이라는 요 세 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반대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다 안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 한번 주실래요? 편지 내용이 길지만은 이제 쭉 이렇게 얼른 한번 볼게요. 에스라 4장 8에서 16절까지는 올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왕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만드는 게 중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이 스탑시켰습니다. 어느 왕이? 이 왕이 스탑시켰습니다. 지금 이 왕이. 보실래요?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고 먼저 간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을 막 중건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볼게요.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모한 걸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지금 섬기는 왕이에요.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절요.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광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했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12 왕에게 관하이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쌓기 시작하고 성 문을 지금 지으려고 밑에 기초도 쌓고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왕은 아시 없어서 그러면서 고소가 이제 진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 성읍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 또 이 사람들을 반란하고 세금 안 내고 막 말썽을 피울 겁니다.
14.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월급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소금으로 뭐 월급을 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저기 서고에 가서 역대 왕들의 기록한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안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지면은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훼파되었던 까닭도 훼파됨도 이 까닭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16.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걸 지으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다시 중건하면 안 된다고 성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막 상소문을 확 갖다 올렸습니다. 왕이 그걸 읽었어요. 이제 17절부터 왕이 그걸 읽고 뭐라고 조서를 보냅니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던 이게 딱 끊어졌습니다.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해서 기도한 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필요한 게 뭐냐? 갈 때 국경을 지나가는 조서입니다. 알았다, 줄게. 가서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이 군인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가는 거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게 17절부터입니다.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에스라 4장 17절. 내가 두 개 보냈는데 빨리 좀 찾으자.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의관 이러이러한 산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그래서 이제 옛날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조사를 시켜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모하며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배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억눌러라 그래도 이 사람들 이 이방 신들에게 절 안 하고 왕들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모반했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어디 올라왔나? 예,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 큰 군왕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이런 군왕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정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런 것들을 다 보고요. 예루살렘 준 거는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럼 못 짓게 하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치겠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아닥사사다 왕을 의지해서, 2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리고는 성을 못 짓고 있는 거 있죠. 이 성을 또 못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났습니까? 그때 누구요? 느헤미야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짓게 합니까? 기도로서. 그래서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게 흘러가는 게 보면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 힘의 균형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지금 지어로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8절. 나무 얻어갈 수 있게 조서 꾸려달라 그러고, 8절 뒷부분, 하이라이트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걸 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절 뒷부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보내줍니까?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심으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사 통고 촥촥촥촥 가는 거 있잖아요. 왕이 호위병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 난 거 있죠. 거기에서 반대를 하던 사람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던 사람들 세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한번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산발랍, 도비야, 게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을 중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다음 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들은 반대하고 상소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던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면 이 사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워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뒤에 가면요, 이거 막 성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일구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저께요? 흥왕케 하려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입니다. 예, 말은 길지만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베이식이 뭡니까? 밑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기도. 저랑 따라 하십니다. 기도. 기도.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역사 이야기도 있고 사람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요, 잘 보시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얻어낼 수 있는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라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있고 교훈하는 것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우리 다음 금요일날 또 다 나오셔서 하여튼 성경 가지고 쭉 나갈 테니까요, 집에서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요약해서 집어넣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셔서 가슴에 잘 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며 잠을 잡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일 새날 맞아서 또 주님 앞에서 하루 영광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평생 아름답게 섬기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